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4장 2절 3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시면 내가 들으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귀를 통해서 소리를 직접 듣는 하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 시대에 천성의 성가대에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14만 4천 명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음을 이루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천상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땅 위에서 사단의 통치가 끝난 후에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면 천상의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의로운 것에 대해 이 성경학자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마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세상이 의롭지 못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천상의 화음을 내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또 보시면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이 지상에 시온산에 있지만 천상에 검은 고를 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종류의 그 연주를 듣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찬양팀이 있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하프입니다. 이 검은 고인 것이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이 하프 연주는 뭐 음악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것이었습니다만은 또 훌륭하지 못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천상의 하모니, 이 하프의 연주는 얼마나 뛰어난 연주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연주들을 이 천상의 찬양 대원들은 아마 그 연주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이것은 피로 값주고 삼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땅 위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시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의 많은 위대한 찬양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찬양을 한다면 아마 각 교회의 찬양대의 그 찬양의 내용들이 의미들이 저는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이 뭐랄까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 찬송가로 본다면 4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아는 찬양대원들에게 이 405장 이 찬양이 불려진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참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한다면 아마 그 찬양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감동이 없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부르게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렇죠?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의 존엄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리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장면에 대한 본장에서 하늘과 땅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세계가 적그리스도인 짐승들의 통치 아래 천상의 세계에 반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보았던 13장의 내용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평온함을 찾게 되고 그 평온함을 찾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 저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이것에는 문자적 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환란기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 기간을 무사히 통과한 자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요구되죠.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원인이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백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한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 소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또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가정을 떠나기 직전 결혼해 자식을 낳았지만 그러니까 그 청년은 말이죠. 아이를 보지 못한 사람도 이 목사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건데 따라서 많은 자매들이 그때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대환란기는 대단히 끔찍한 때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시 매우 위급한 바벨론 포로에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한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암흑기에 살던 예레미야에게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환란기 때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결혼이 신성시대이고 나아가서는 권장하는 시대, 그래서 또 요즘은 아이를 또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대환란기 때에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나누었던 그 내용은 대환란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 암울한 그러한 시간인가 기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결혼하는 것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좀 권장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로, 왜냐하면 그때의 아픔과 슬픔이 너무 진하고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함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들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성읍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다른 천사, 이것은 하나님과 지상의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천사는 8절로 9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7절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6명의 다른 천사들에 대한 파라독스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인간에게 선포되어 있으며 인간만이 복음을 위한 사자가 됩니다. 천사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기가 시작될 때 14만 4천 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두 증인도 사단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상에 있는 사단의 현장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환란기 때는 천사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집중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천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또 보시면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이 공중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사람들이 있어서 비웃음을 자아내는 진술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성경 비평가들 중에도 이것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휴대전화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신하고 휴대전화로 뭐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웃음을 자아내는 진술이 아니란 말이죠. 공중을 날아다닌단 말이죠. 전 세계의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TV는 저녁 시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나마 세계 곳곳 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다 전해준단 말이죠. TV를 통해 우리는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공중을 난다고 표현한 천사는 전 세계에 대해서 방송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됩니다. 복음이란 말은 good news지 않습니까? 즉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천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총명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어찌 보면 초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계속 나타나게 될 자들에 대해 소개하고 계시지만 장차 당신이 행하시게 될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많지는 않아요. 적게나마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을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렉산더 시슬롭이 쓴 두 바벨론이란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특별히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바벨론이 처음부터 사단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아주 처음부터 시작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밀라미스는 니물롯의 아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니물롯의 어머니였지만 자기 아들과 결혼했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녀는 후에 바벨론이 된 이 바벨의 여왕이었고 자기가 유브레데스 강에 있는 알 속에서 나왔다는 짧지만 아주 뛰어난 글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달걀 껍질을 깨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 그것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밀라미스에 대한 숭배는 여자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거짓된 종교의 근원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1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두 번째 천사는 앞으로 나와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 무너졌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예언적인 부정적 시제로 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분께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실 만큼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마치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확실합니다. 바벨론 성읍은 대환란기 기간에 분명히 재건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강의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강의를 이 매기성경 강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13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쭉 다룬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벨론이 비록 작은 장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재건될 것이며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장차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는 세계 전역을 광란에 빠지게 하는 광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사단에 속하는 것인 사단 숭배나 뭐 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굿이라든가 뭐 이단 종파들 쭉 보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한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 이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선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